오늘 읽은 시편 93편 말씀 내용이 아주 간단한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배경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 말씀이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런 주제가 93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편의 별명 붙이기를 신정시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용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라는 의미에서 신정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정시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친히 다스려 주신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민족 신앙의 고백, 그런 면에서 신정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고 해서 메시아 통치에 대한 예언시의 성격이 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창세기 말씀 따라서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편 93편 신정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 이런 시편을 노래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대체로 학자들은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첫 번째 의견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해 계시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다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노래를 찬송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원망이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스리시고 계셔서 우리에게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만국의 역사를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발견하셨다라는 고백이 이 93편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어진 시다라고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이고 세 번째 견해는 좀 색다른데 마카비 시대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카비 시대는 좀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일찍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몇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두 제국이 이스라엘 역사에 관계되게 됩니다. 그 셀루크스 왕조라는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두 왕조가 서로 이 지역의 쟁탈전을 가지면서 헬라 제국의 두 나라가 서로 쟁탈전을 가지는 것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이스라엘은 또 그들의 전쟁터가 되는 역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BC 2세기경에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혹독한 세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양티오쿠스 사세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누스라는 것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에피파누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 그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육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만큼 자기를 신격화시켰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데 돼지 피를 성전 제단에 뿌려서 성전을 모독하는가 하면 모든 국민들이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고 그걸 먹지 않으면 처형을 하고 그런가 하면 할례 제도를 금지하고 안식일 제도를 폐지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백성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지켰던 그 원칙들 신앙의 기본들 성전에 어떻게 제우스 신전을 짓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제사드리는 곳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돼지 피를 뿌리고 국민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고 안 먹으면 죽이고 이런 할례 제도 폐지하고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이런 일을 가면서 가혹한 세월이 찾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 반발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반발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급기야는 군대를 조직해서 헬라 제국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BC 168년, 167년 이어간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력을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왕국을 건설하게 된 그 왕국을 가리켜서 하스몬 왕국이다, 하스모니아 왕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약 한 79년, 80년 정도 유지되다가 갑자기 로마가 일어나면서 로마에 다 지배당하면서 이 하스모니아 왕국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 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죽었던 이 마따디아 대제사장의 아들 요한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란 말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로 물건을 마구 때려 부시듯이 이 헬라 제국 사람들을 때려 부신다. 헬라 제국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유대 왕국을 건설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불렸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적으로 다 이 하스몬 왕국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정치 권력까지 가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7, 80년간 자기들의 왕국을 유지하면서 잠시나마 독립국가의 요체를 갖추었던 시기인데 이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시편을 불렀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전체적인 문맥의 구조나 고백하는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이 세 번째 의견이 더 좋다라고 보지만 이 세 번째 시기인 마카비 시대에 이런 신앙적 활동이 이런 신문학적 활동이 이 당시에는 거의 은유 기법으로 묵신문학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지 직설적으로 뭘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금방 본색이 드러나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다 은유로 하고 비유로 하고 그것이 이 중간기 시대의 문학적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편 그것보다는 좀 앞선 시대인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만국의 역사를 다 지켜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좁은 이스라엘 땅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고 큰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내용상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멜렉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쉽게 서술적으로 풀이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런 의미, 그런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그 왕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해 주어서 생긴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설명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누구와 의논해 결정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예정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다스리시는 의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면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에도 견고히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있게 또 스스로 존귀하시게 하나님께서 근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도 가장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단들이 있어야 온 가족의 신앙생활도 가정에 다 평안해지게 되는 것처럼 나라에도 지도자가 든든한 이념을 가지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인 것처럼 이 세상 전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원칙과 질서와 권능을 가지시고 중심에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안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고 평안한 축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견고하심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없던 것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예로부터 영원부터 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하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부터는 시작을 말하고 까지는 마침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할 때 부터와 까지를 적용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하면 제한된 범위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적인 존재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달리 하나님의 영원성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 표현할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제한 속에 계시는 부터와 까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환란이 왔다는 것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큰 파도가 쉼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큰 물이 큰 파도가 쉼없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해일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물이 몰려와 바다를 넘어 육지를 뒤덮고 했던 그런 해일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역사에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편의 저작 연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큰 물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바벨론이 몰려왔다가 페르시아가 몰려왔다가 헬라가 몰려왔다가 이런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대국들의 침략이 큰 해일처럼 나라를 덮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역사적인 변고는 약속 국가였던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재난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시련도 당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그런 큰 물이 땅을 뒤덮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쉼 없이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뒤덮었지만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큰 물결이 이스라엘을 덮쳤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그 물결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때때로 나를 향한 비난과 까닭 없는 중상 모략과 이런 일들이 큰 불이 몰려오는 것처럼 쉼 없이 내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다가오는 모든 큰 물결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큰 물결까지도 다 잠잠케 만들어주시는 그 큰 물결 중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파도가 덮쳐도 아수르의 파도가 덮쳐도 페르시아의 파도가 덮쳐도 그래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래도 돌아와서 나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는 큰 물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길지 못한 세상 7, 80년 살아가는데 그중에 큰 물결이 덮치는 것처럼 숨도 쉬지 못할 어려움들이 한두 번 몰려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시고 더 놀랍고 그 가운데서도 생존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온 삶으로 보이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물결 몰려와 쉼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주의 증거들이 확실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신 말씀들이 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확실한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흔들리지 않게 환난 가운데 큰 물결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큰 물결 닥쳐봐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한 마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